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10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10번째 시간이고 책에서는 제7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까지를 크게 두 가지로 딱 분류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순례자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까지 가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큰 순례의 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례길은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 언덕까지 오게 되는 그 순례의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이제 좁은 길 위에 설 수 있게 되는데 그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 나와야만 했던 것인데 그 순례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서 좁은 문에 도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 언덕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안전한 여행이었죠. 방해자가 없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해석자의 집에 들러서 일곱 가지 진리를 배우고 또 구원의 벽이 쳐져 있는 안전한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갔고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서 그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복을 누렸으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정이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멸망할 도시에서 좁은 문까지 어려웠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좁은 문에서부터 십자가 언덕까지는 어려움이 없이 행복을 누리면서 여행을 했던 것인데 이제부터 7장에서부터 다시 이제 어려운 여행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양이 많긴 한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그 십자가 언덕을 이제 떠나서 다시 이 좁은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길을 걸어갈 때 순례자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죠. 너무나 기쁘니까요. 십자가 언덕에서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기쁘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사실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면 도착하는 곳이 뭐 기쁨의 땅 이런 데가 아닙니다. 곤고산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어려움의 산.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막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힘든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고 지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순례자가 그 어려움이라는 산을 향해서 이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동안 순례자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순례자의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순례자의 마음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좁은 길 위에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어떤 사람들은 좀 깨워서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길을 같이 가는데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가봐야 힘든 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용기를 꺾어놓고 이제 이런 일이 세 번째 여행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순례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좁은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세 사람이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서 쿨쿨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천박, 나태, 거만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죠. 이 크리스찬이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깨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흔들어서 깨우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다 뜹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영원한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한 사람씩 대답하는 게 아주 흥미롭죠. 천박, 영어로는 심플, 다르게 번역한다면 뭐 단순 무식이라고 좀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죠. 아니, 나는 위험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뭐가 위험하냐고 그렇게 이제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해버리고 그냥 다시 눈을 감고 자는 거고요. 나태 혹은 게으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아니 뭐 위험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 좀 더 자야만 하겠다라고 그냥 계속 누워서 자게 되고요. 거만 혹은 교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세 번째 사람은 아니 왜 당신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냐고 사람마다 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다 삶의 방식이 다른데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당신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이나 좀 가서 여행을 하라고 나는 자야 되겠다고 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순례자가 이제 마음에 큰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순례자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과 죄인이 어떤 영원한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했고 십자가 언덕을 지나왔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니까 뭐 대화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짤막하게 그냥 단칼에 거절하고 다시 눈을 감고 쿨쿨 자버리니까 순례자는 마음의 답답함과 고통을 느끼면서 다시 혼자 그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조금 좁은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담을 넘어서 이렇게 이 좁은 길 위로 올라서는 두 사람이 보이게 되었죠. 한 사람은 허례허식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위선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 위에 이제 올라섰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이 좁은 길 위에 이 쳐져 있는 담 위로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좁은 길 위에 딱 올라서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좁은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걷는 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이제 허례와 위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순례자의 이런 말을 그냥 단칼에 무시해버리죠. 아니 천년이 넘도록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인데 아니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으면 이게 대단한 거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좁은 길 위에 올라서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우리가 지금 좁은 길 위에 서 있지 않냐고 좁은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냥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순례자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이 허례와 위선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막 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거죠. 순례자가 자꾸 얘기하는 것을 계속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순례자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지금 고집을 계속 피우면서 순례자를 조롱하면서 지금 같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걷고 있었을 이 당시에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었을지,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덜 외로울 수는 있는데 이게 마음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순례자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건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라는 것으로 자기를 계속 치장하면서 좁은 길을 가도 된다라고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가는 순례자를 계속 비웃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서 곤고산이 있는 그 산기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산기슭으로부터 곤고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세 개가 있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빤듯하게 곧바로 이제 그 경사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오른쪽하고 왼쪽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가파르지 않은, 좀 가기 편해 보이는 그런 길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위험이라는 이름의 길과 멸망이라는 이름의 길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 허례와 위선은 가운데로 나와 있는 그 가파른 길을 가지 않고, 한 사람은 위험이라는 그 옆에 사이드에 나 있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 또 한 사람은 멸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잘 길이 트여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 보이는 그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이 허례와 위선은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죠. 곤고산에 도착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길을 택해서 가파른 길을 이제 올라가지고 곤고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이제 지치죠. 지치는데 마침 중간쯤에 이렇게 아담한 정자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자에서 좀 쉬면서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쉰다는 게 잠에 빠지게 되죠. 워낙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잠을 자면서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잤던 거고, 나중에 이제 누가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고 상황이 어떤데 여기서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있냐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허둥지둥 이제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가 두루마리를 이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뭐 곤고산 꼭대기를 향해서 막 서둘러서, 늦었으니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번에 이제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산 꼭대기 쪽에서 내려오면서 이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죠. 가봐야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위험한 것만 만나고, 특별히 사자 두 마리가 길가운데 누워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갈갈이 물어 뜯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이 순례자는, 크리스찬은 그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죠. 아니 이 산 꼭대기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사자 두 마리가 길바닥에 누워있어서 우리를 해칠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니 밑으로 내려가 봐야 더 위험한 곳이고 멸망할 수 있는 곳인데, 아니 위험에도 이 길을 뚫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성까지 가야지 왜 내려가겠냐고 나는 안 내려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아가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두루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두루마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천성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문 앞에서 보여주라고 그랬고 천성에 이르는 길까지 아직도 많이 길이 남아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없이는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뒤를 향해서 다시 두루마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크리스찬의 감정이 굉장히 뼈아픈 후회와 슬픔과 한숨과 고통, 자기 자신이 왜 잠을 잤을까 정자에서 좀 쉬기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제 탄식을 하면서 정자로 내려가게 되죠. 다행히 정자에 돌아가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고 그 두루마리를 찾은 기쁨이 또 너무 커서 산 꼭대기를 향해서 힘차게 다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산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밤이 되었고 그리고 쉴 곳이 필요했는데 마침 눈을 들어보니까 아름다움이라는 집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향해서 가면서 7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른 장과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장에 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순례자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 좁은 길 위에서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잠자는 사람 세 사람, 두 번째는 담을 넘어서 좁은 길을 불법적으로 걷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곤고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사자를 보고 겁을 먹고 산을 다시 빽해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좁은 길 위에서 순례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 공교롭게도 해석자의 집에서 봤던 일곱 가지가 셋, 둘, 둘 이렇게 구별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 좁은 길 위에서 순례자가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도 셋, 둘, 둘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뭐 거기에 뭐 꼭 어떤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공교롭게 그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딱 들어맞아 떨어지는 것뿐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좁은 길 위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크리스찬은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만나게는 되지만 그들과 함께 길을 걷지 못하고 결국은 외롭게 혼자 걸어간다. 이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7장에서 네 가지 사건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자, 네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순례자가 좁은 길을 걷다가 잠자고 있는 세 사람, 단순, 게으름, 교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을 어떻게든지 깨워서 같이 좁은 길을 걷기를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걷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요.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걷다가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불법적으로 좁은 길 위에 올라가가지고 불법적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허례와 위선이라는 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순례자가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정말로 좁은 길을 진짜로 걷고 좁은 길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라고 권면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비웃고 자기들도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그래서 결국은 곤고산 산기슭에서 헤어져 가지고 또다시 순례자는 외롭게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죠.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순례자가 좁은 길을 따라서 공고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는 거죠. 겁쟁이하고 불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순례자보다 앞서서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공고산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갔는데 거기서 사자 두 마리를 보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다시 빽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그 두 사람과 같이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공고산 꼭대기를 향해서 계속 또다시 외롭게 혼자 올라가죠.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요. 그렇게 공고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일이 외로운 길이고 고달픈 길이고 경사가 져서 힘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지쳐서 정자에서 쉬게 되는데 쉬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모른 채 좁은 길을 다시 걷다가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고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정자로 내려왔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그러는 사이에 몸은 더 피곤해졌고 그러는 사이에 깊은 밤이 되었다는 거. 하지만 두루마리 없이는 좁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찾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공고산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 이게 이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 사건입니다. 자, 7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셋, 둘, 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네 가지 사건이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에서 존 번연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몇 가지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 다음에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또다시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도 결국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다, 외로운 길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7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좁은 길 위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 사람들과 함께 좁은 길을 걷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 모두 좁은 길 위에 서 있지만 각각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 진짜로 좁은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죠. 걷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순례자 이 크리스찬은 혼자서 외롭게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존 번연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정말 힘차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기 원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좁은 길을 정말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뭐 혼자만 천국 가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무리와 함께 진실하게 그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존 번연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에서 순례자가 탈출할 때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갈 때도 존 번연이 한 사람도 안 붙여주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나가거든요. 근데 전번여는 철로 역정의 첫 부분에서부터 그냥 이 순례자를 철저히 외로운 사람, 혼자 가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외로움이라는 것이 따라온다. 이건 많은 군중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어울려서 잔치 분위기를 막 느끼면서 막 그렇게 막 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그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진짜로 걷고자 하는 사람도 적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존버녀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예수님 자신도 좁은 문을 설명해 주시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길은 외로운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길이 좁은 거하고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존버년이 지금 철로역정의 첫 부분에서와 순례길을 시작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순례길을 시작할 때 그때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순례의 길을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할 때 그 두 군데 모두에서 이 진한 외로움이라는 요소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버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걷게 되면 세상 안에서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길도 좁고 협착해서 힘든데 함께 진심으로 그 길을 같이 위로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조차 적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외롭고 힘든 길이다. 하지만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외로움을 견디면서, 그 외로움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평생 외롭게 그 순례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셨다. 그 길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길을,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처럼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을 보면서 내가 좀 너무 과격한가? 내가 좀 너무 이상한가? 내가 너무 종교에 심취했나?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그 길을,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정자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늘도 만들어 놓으시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와 정말로 마음을 쉐어할 수 있는, 신앙을 쉐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갈망을 쉐어할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마음 터놓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신령한 벗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 그러니 외로운 그 길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대중적인 길로 돌아가지 말고 가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만 가봐도 좁은 길을 걷겠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고, 좀 더 큰 교회 가면 수백 명이고, 더 큰 교회 가면 수천 명이나 되는데, 아니 왜 좁은 길을 따라서 걷는 신앙의 삶이 그렇게 외로운 삶이라고, 외로운 길이라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냐고,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거나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왜 성경은 좁은 길을 설명할 때 외로운 길이다,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지, 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시작 부분에서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렇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처절하게 외로운 삶이다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좁은 길을 따라서 순례자 크리스찬이 걸어갈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일곱 사람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좁은 길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좁은 길 위에 서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순례자 크리스찬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같이 걷고 대화도 나누지만 때로는 순례자 크리스찬보다 먼저 앞서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순례자와 마음을 함께 하지 않죠. 순례자와 같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성실하게 그 좁은 길을 걷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외로운 길이다라고 존 번연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다들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하고 다들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정말로 여기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진실하게 추구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적으로 정말로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성실하게 걷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이 7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본격적으로 걷는다고 할 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최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여기 이제 7장에 나오는 7명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 한 사람만 좁은 문을 통과했고 그 중에 크리스찬 한 사람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있고 그 중에 크리스찬 한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하게 붙들고 거기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크리스찬 한 사람만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솔직하게 말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고민을 내가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런 이제 영적인 아픔을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것을 쉐어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공감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나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아픔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감사, 신뢰,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때 슬그머니 일어나서 딴데 가지 않고 아니면 세상 얘기를 끌어와서 우리의 이야기의 방향을 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또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웃고 서로 울고 서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 뭐 맛있는 음식 얘기, 아니면 주변 교회 얘기, 또 세상에서 뉴스거리가 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30분, 40분, 50분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만나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 세상 사람들도 그냥 나누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은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이 있죠.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내 쪽에서도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수 있고 저쪽에서도 나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동지애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서로에 대한 호감이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진실하게 이웃으로 여기고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서로 함께 지키자. 내가 넘어지면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당신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그런 끈끈한 전우애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외롭다라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의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세상 얘기로 좀 자기 아는 것도 풀어보고 싶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할 만한 성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마침 교회 안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성격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외톨이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외로움은 여기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그런 외로움 아닙니다. 그런 외로움은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외로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신자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명의 교우들이 있고 수백 명의 교우들이 있고 수천 명의 교우들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선교도 같이 나가고 봉사도 같이 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좁은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좁은 길을 걸으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자기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죄와의 씨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승리하는 기쁨,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웃고 우는 그런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신자가 교회 안에 적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런 종류의 외로움 때문에 고달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교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못 느끼는 그런 이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좁은 길을 안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안 걷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관련해서 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이런 영적인 교제가 없어도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할 교우들이 있으면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좁은 길을 성실하게 눈물로 걷고 있는 많은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경건한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외로움을 정말 처절한 외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교회 안에서 폼 잡는 사람들, 또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참 신자만이 느끼는 애환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처절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좀 우리가 말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세속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세상하고 교회 안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세속화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교인들의 대화 내용, 교제하는 모습 이런 거하고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활동하고 교제하는 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교인들의 그 모임이, 교인들의 교제가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자로 내가 정말 좁은 길을 따라서 걷고 있다면 당연히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에 시달리고 그 외로움을 풀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몇 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도 이런 신령하고 영적인 교제가 없어도 해피한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 가서 몇 사람하고 좀 대화 나누고 이민 생활이 어려움 좀 호소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좀 마음이 가뿐해지고 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정도라면 그건 우리가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죄에 대한 용서와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원하는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웃들하고 교제할 수 없는 현실, 이웃들하고 정말 충분하게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오늘날의 이 현실이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괜찮을 수 있고 그런 이웃이 없어도 그런 대화가 나의 일주일 가운데 전혀 없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7장에서 존 번연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외로움, 이런 종류의 영적인 외로움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좁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애환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이웃을 나는 교회 안에서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런 이웃들을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있는가, 내 교회 안에 있는 현재의 이웃들이 처음에 순례자가 만났던 세 명의 사람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일 때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깨워가지고 함께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담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이웃들이지만 나는 그런 이웃들과 함께 이 좁은 길을 정말로 걷고 싶어서 그들에게 회심해야 된다는 거, 거듭나야 된다는 거,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참되게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조롱을 받지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나보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겁이 많아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을 때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지 말고 멸망할 세상에 그렇게 한 발 두고 살지 말고 온전하게 좁은 길을 나랑 같이 걷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하고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몇 시간 그냥 가까스로 시간 보내고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서도 아무런 갈등도 외로움도 못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일주일 내내 돈 버느라 바쁘게 살고 사업체, 가정, 애들 문제 씨름하느라 바쁘게 살다가 또 교회 와서 한숨 돌리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큰 윤리적인 문제를 안 지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오늘날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신실하게 걷는 사람들은 이런 외로움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심지어 복음적인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안에서도요. 심지어 탁월한 설교자가 복음을 매주일 증거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외로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신령한 친구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주간에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경험하는 이 진한 외로움, 교회 안에서 겪는 이 진한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시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7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크리스찬이 만났던 세 명의 잠자는 사람, 담 넘어온 두 명의 사람,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내려온 두 두 명의 사람이 각각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잠에 빠졌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간에 다시 북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